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3일 밤을 기억해서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주일날 주님께서 말씀으로 권면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다 또 3일 밤 정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채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 듣는 데 집중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도도 보고 보면서 쭉 보았는데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고린도 교회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이 같은 문제가 없었다면 고린도 전서가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가 있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은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해본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우리 바울이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들이 교회 역사 속에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 2000년 전에 고린도에 세워진 한 교회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 21세기에 이 최첨단을 달리는 21세기에 그것도 최대의 도시인 헬리팍스에 이렇게 세워진 우리 교회에 이 문제를 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를 한다는 거죠. 바울은 모르겠어요. 이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생리다.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 영감으로 된 것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기록된 성경을 믿을 때에 성령의 역사거든요. 아마도 오늘 우리 교회, 오늘날의 우리 교회를 21세기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으리라고 우리가 굳이 그럴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충분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잠깐 지난주에 기억을 되살려서 바울이 1년 6개월 사역을 하고 있다가 나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그곳에 있었을 당시의 문제들은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있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1년 6개월 있다가 에베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옮겨가죠. 지도 보면은 예. 고린도 이쪽에서 일이 넘어가죠. 에베소 1년 6개월 있다 넘어가서 거기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죠. 저 밑에 이집트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어요. 오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가 바울 일행을 만난 거예요.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나서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해요. 가르쳐요. 그 당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구약 성경에. 그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 성취하신 분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에서 이 지금 비어있는 고린도로 아볼로를 파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볼로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지으려 저 안디옥으로 가죠. 그리고 나서 3차 전도여행을 계획해서 다시 에베소로 와요. 그때 이미 그 에베소 지역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곳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바울만 지금 안디옥을 갔다 온 거예요. 대략 한 1년 안짝일 것입니다. 다녀온 시간이. 그리고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에베소 지역에서 새로운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자, 에베소 지역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복음 전도에 굉장히 터프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고 바울 일행은 그 에베소 사역만으로도 지치고 힘든 상황인데 저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들이 하나씩 날라들죠. 우리가 한번 저기를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여러분이 이쯤 되면 이제 또 식사도 맛있게 하셨으면 눈이 감흥을 하실 것이고 남자 성도님들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5장 9절 시작. 네. 우리 조집사님 말씀 안 비춰줘도 됩니다. 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미 썼어요, 편지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고린도 전서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전서에 앞서서 이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 통 보낸 거예요. 그게 한 통을 보냈는지 두 통을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지금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대한 이 편지는 지금 이렇게 유실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튼 편지를 한 통 보냈어요. 무슨 얘기를 보낸 거예요? 주제는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결국은 음행과 관련한 편지였을 거예요. 그 길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어떤 다른 주제가 포함됐는지도 잘 몰라요. 여튼 그 안에 편지는 음행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냈더니 자 거기서 답신이 온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답신으로 편지를 보내서 그것을 받아들고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1차로 보냈던 그 서신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신으로만 볼 때에는 또다시 서신을 보내면 교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은.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데 글로에의 집 사람 우리가 읽었듯이 자 11절에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글로에의 집 편으로 1장 11절에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자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글로에의 집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글로에가 누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에베소에 거점을 주는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직원들이 에베소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이렇게 무역 같은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복수죠. 그들이 고린도를 자주 왕래하기 때문에 고린도의 교회의 상황을 사람들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글로에의 집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의 소식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서신으로만 주고받았던 그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서 고린도 교회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두로 들으니까 무슨 말을 다 들었고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근로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좋아하면 거기다 좀 더 얹어서 얘기를 했었을 텐데 여튼 고린도 교회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바울은 더 심각해집니다. 스스로. 그리고 사역에 에베소 사역만으로도 지친데 고린도에 심각한 관심을 갖게 되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장문의 편지를.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이죠. 자, 고린도 전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1장 1절부터 9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안에 있는 이 교회 문제 많은 문제가 지금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 이 문제 그리고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보낸 편지에서 무슨 말만 나와요? 우리는 그 정보만 가지고 보면 음행이죠. 근데 고린도 전서에 넘기다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들 어떤 문제들이 나와요? 음행뿐만 아니라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옵니다. 고소고발의 우상숭배의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추측하는 거예요. 글로에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정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심각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태도, 그들을 부르는 바울의 태도가 어땠어요? 예라이 교회 같지 않은 사람들, 이렇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했다고 지난주에 얘기해서 하나님의 교회고 거룩한 성, 야, 참 마음이 바울이 바다와 같이 넓은 건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너희, 그리고 좀 더 오늘 10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뭡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아. 이것만 봐도 지금 바울이 얼마나 이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심각하게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대략 이 당시 이렇게 편지를 쓰는 형식이, 우리도 지금은 편지 쓰는 이 문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메일 보내고, 그래도 최소한 이메일을 쓰더라도 처음에 누구누구에게 안녕하십니까?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어떤 양식이 있잖아요. 이 당시에 1세기 당시에 편지 양식이 있어요. 제일 먼저 쓰는 게 대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섹션이에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느라. 보통 하나님 아니더라도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서신을 주고받을 때도 내가 믿는 누구누구의 신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다 형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이 땡스기빙 섹션이라고 하는 감사 부분이 지나자마자, 이 감사 부분은 어느 정도 앞으로 이야기할 얘기들,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기도 하지만 아직 본론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10절에 읽었던 지금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교회는, 교회의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앞전에 보낸 음행 문제? 네? 제일 심각하게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문제는 교회 안의 분쟁입니다. 땡스기빙, 그러니까 이 감사 섹션이 끝나자마자 10절에 가지고 들어오는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늘 고난하노니 하면서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라 라는 대선언을 먼저 딱 던져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언은 어떤 답이냐면 여러분이 1장 10절에서부터 쭉 넘기면 4장 21절까지의 진행될 바울의 논지에 대한 해답이에요. 먼저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하라 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술이 4장 21절까지를 쭉 지배하고 가는 거예요. 결국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가 분쟁이었어요. 분쟁. 우상 숭배도 아니었고 근친상간도 아니었고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지체들 간에 고소고발도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바울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여겼던 고린도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분쟁인가, 어떤 분쟁인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1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한다는 것이니.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이 본문을 혹시 설교로 들으셨다든지 접했다면 고린도 교회에는 파벌이 있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네 파가 이렇게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서로 물고 뜯고 싸웠다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 고린도 전서를 읽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안 읽어오셨나요? 대충 읽으셨나요? 그렇게 읽으셨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쳤어요. 많은 학자들도 그랬었고 목사님들도 그랬었고 고린도 교회, 이 최소한 이 고린도 전서를 읽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게 되면 그것이 안경이 되고 그 안경을 통해 사람을 보거든요.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도 파벌이 있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읽어버리면 또 그렇게 읽어져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파벌이 도대체 이 파벌이 있었는가 이 본문에서 최소한 한번 보고 싶은데 바울은 누구예요? 교회를 설립한 자죠. 1년 6개월 목회했던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누구죠? 후임이에요. 청빙을 잘한 것 같아요. 후임인데 이 아볼로가 어디 출신입니까? 이집트 출신이라 그랬어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은 어려우니까 이집트 출신이라 하시는데 똑같습니다. 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그 당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예수님 당시에요.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대표적인 유대인 인물이 있어요. 철학자면서 유대인인데 필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필로는 예수님 시대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로의 작품들이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필로의 영향을 받아요. 철학사상 영향을 받고 구약에 능통한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바울 일행을 만나서 파송된 거죠. 파송된 겁니다. 자, 아볼로. 그 영향이 그가 와서 후임으로 와가지고 성경에 능통했으니 얼마나 언변이 뛰어났으니 예? 얼마나 이 사람이 말을 잘했겠습니까? 말로 사람을 사로잡고 그의 풍부한 학식과 구약의 이 유대인으로서 구약이 능통했다 그러면 그냥 구약을 통째로 애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구약을 잘 알았고 구약의 모든 계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로 배웠고 그러니 이 사람 같이 목회를 힘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일단 아볼로. 자, 그 다음에 누구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자, 베드로.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왔을까? 베드로가 고린도에 방문해서 무슨 헌신 예배를 드렸든지 공백 기간에 땜빵을 했었는지 왔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까요? 최소한 파벌을 형성하려면 어느 정도 그들과 교제하고 베드로의 영향력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그냥 예 그러시면 돼요. 제가 질문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런 베드로인데 과연 베드로가 이 고린도에 도착, 고린도 교회에 왔다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다만 우리 여자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9장 5절만 읽어보십시다. 9장 5절 고린도전서 9장 5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시작. 고린도 전서에서 베드로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이거 하나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땠다고요? 믿음의 자녀, 아니 자매죠. 와이프예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여러 지역을 순회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순회를 했다면 어느 지역에 이렇게 정착해서 바울처럼 사역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린도도 방문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한번 보세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가가지고 거기서 아볼로를 가르치고 아볼로를 파송한 그 기간이 얼마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사역을 했을 일은 거의 희박하다. 베드로가 바울이 있을 때에 잠시 들렀을 수도 있어요. 혹은 베드로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어서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전도하러 다닌다라는 1세기 초대 교회의 소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그런 정보에 근거해 보면 베드로파라고 하는 베드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그의 제자라든지 뭐 이런 파들을 형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다. 다 그다음 네 번째가 무슨 파요? 그리스도파. 이 그리스도파는 도대체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인가? 최소한 저 예루살렘 지역에서. 그럴 것 같지는 전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생교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와가 아니 바울이 와가지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들은 따른다, 추종한다 혹은 그래서 모인 사람들은 아닌지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전제를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라고 하고 교회가 그렇게 분열됐다라고 전제하고 있는데 자 한번 이렇게도 보십시다. 그렇게 전제하지 말고 자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이 네 파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정보가 이제 이후에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만일 이 파벌 문제가 진짜 큰 문제고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낼 만한 이슈였다면 계속 추가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죠. 아볼로는 무엇을 가르쳤는데 그것은 내가 가르친 것하고 다르다. 베드로는 그걸 가르쳤네. 뭐 이런 최소한 이런 얘기들은 나와야 되잖아요. 절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파벌들이 과연 있었다면 바울이 파벌들의 수장들에 대한 평가가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 이 여기에 대한 바울의 평가가 어땠을까요? 파벌이 문제가 됐으니 그 파벌을 따르는 리더격의 사람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면 아볼로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할까요? 부정적으로 할까요? 파벌이 문제가 됐다면. 이제 이렇게 물으면 뒤에 거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바울이 아볼로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3장을 보십시다.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뭐 그 사이에 뭐 베드로는 뭐 했고 좀 이 정도는 나와줘야 파벌이 있을 텐데 아볼로만 얘기하고 더군다나 이 아볼로가 했던 사역에 대해서 바울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이게 아볼로는 후임으로 가가지고 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하고 있었어요. 자기 임무와 직무에 따라서 잘하고 있었어요. 한 절만 더. 4장 6절 바로 옆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예, 그것까지만. 아볼로를 본으로 자랑할 만큼 본받으라고 자랑할 만큼 바울은 아볼로의 사역을 칭찬하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그러니 이들에 대한 아볼로나 베드로에 대한 일단 베드로는 더 이상 소개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리스도는 이미 그리스도는 바울이 아마 전한 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따라라 그를 본받으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니까 당연히 더 이상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안 나오 평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만 보아도 일단 그렇게 파벌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룹 형성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제일 먼저 분쟁을 얘기했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파벌이 구체적인 이런 네 파벌이 없다고 해가지고 분쟁이 없단 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분쟁이 가장 큰 문제로 자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분쟁은 어떤 분쟁이냐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떠난 바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리더들이 생깁니다. 그 리더들이 고린도 교회를 조금 이끌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력을 부정적으로 서서히 끼치기 시작하는 분열입니다. 그들이 교만해져요. 일부 리더격의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어떤 우월함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가장 심각한 것은 그 소수의 리더격의 그룹들이 우월함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이 높아지고 교만하면서 다른 사람들 간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 과정 속에서 그간에 가르쳐왔던 사도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권,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사도권과 바울이 가르쳤던 그 복음에 대해서 서서히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평가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마음을 모으기 시작하고 점점 더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 균열을 가져오게 되고 급기야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설립하고 복음을 전도했던 바울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균열, 분열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와 목적은 뭐냐면 사도 바울을 대항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대항했고 그의 사도권을 대항합니다.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에 대한 대항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제일 먼저 문제로 얘기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 훼손되는 일을 눈에 지금 보고 있는 상황에 그 문제를 제일 먼저 가져오는 거예요. 17절, 우리 1장 17절을 읽었던 한번 다시 보면은 전반부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올 때에 스스로 결정하고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다는 건 누굽니까? 사도란 말이에요. 사도로 고린도에 왔어요. 그런데 그 사도로 와서 가르쳤고 가르친 내용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고 잘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위기가 닥친 거예요. 사도권이 도전받고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들이 서서히 변질되고 왜곡되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에 대한 사도권 도전과 이 복음이 무너지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이 균열과 분열을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일 먼저 가져오는 것이죠. 그 교만의 원인, 도대체 이런 분열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교만해졌고 안에 분열이 생겼고 교회 안에 공동체의 균열이 왔냐? 첫 번째는 아마 아볼로. 아볼로의 가르침이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아볼로가 가르친 그 모습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언변이 좋아요. 구약에 능통했어요. 더군다나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아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필로의 영향으로. 아볼로의 가르침은 대단히 지혜로웠었고 더군다나 그 바로 윗지역에 아까 사진 보면 지도 보면 윗지역에 아테네라고 하는 철학의 융성한 그곳에서 직접적인 철학적인 도전을 받아요. 고린도 이 도시 자체가. 그러니까 아볼로도 철학적으로 능통했고 그의 말이 참 지혜로웠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철학의 최대의 관심이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 지혜는 뭔가 이 특별한 깨달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나만 깨달으면 내가 우월한 자가 될 수 있는 특별한 깨달음이에요. 그것을 아볼로에게서도 보고 교회 특성상 아테네의 영향을 받아 고린도 교회 자체적으로 많이 철학자들이 왕래하면서 교회가 그런 물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 지혜, 수사학과 웅변술에 이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철학가들의 지혜입니다. 자, 이것들의 영향을 받다 보니 이들이 생각해요. 아, 우리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해봐요. 해보니까 바울의 가르침은 철학사상적 지혜로 평가해보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대단히 이거는 저급한 수준에까지 평가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바울이 말한 그때 당시를 기억해봐요. 이 언변술을 수사적 바울이 얼마나 수사하게 능통한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복음 증거할 때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바로 앞에 이 아테네에서 복음 전도할 때 아테네 그 철학의 도시에서 철학 수사학으로 바울이 얼마나 웅변을 연설을 복음 전도를 잘하는지 수사학은 모르는 게 아닌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한 그 태도나 말 주변이나 이런 걸 보면 대단히 주변머리 없었고 지혜롭지 못했고 더군다나 이 바울의 처지를 보면 2장 3절 우리 남자 성도님들 큰 소리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장 3절 시작. 약하고 두려워함 심히 떨어.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서 굉장히 심히 떨어. 이것만 봐도 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이 바울이 그의 처지와 그의 형편과 꼬라지가 대단히 약하고 두렵고 말주변도 없고 이런 것들이 점점 바울에 대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의 가르침에 대해 의심하게 돼요. 더군다나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들을 왜 하나님의 교회로 확신할 수 있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였어요. 자신이 사역할 때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있었는데 성령의 역사 중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방언, 예언 이런 것들이죠. 이 성령의 역사를 지혜에 통달한 어느 수준에 일어난 독특한 영적 경험으로 이들이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고 바울에게 도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들은 영적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소수의 그룹. 전체가 그러진 않아요. 소수의 리더들이. 그들이 그래서 점점 이 교회를 물들이고 장악합니다. 그 생각으로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당돌하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도전을 하는 그 가운데 바울이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진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을 그리고 이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교정해 주는 게 바울이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그래서 1장 10절부터 4장 21절까지가 바로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 1절로 우리가 넘어가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하고 이제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요. 근본적인 문제를 4장까지 다 이야기해 주고 교정해 주고 난 다음에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오늘날에도 다양한 문제들 있잖아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짚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가? 그들 안에 복음에 대한 도전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철학적인 지혜를 가지고 여기 뒤에 걸려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해하고 왜곡되이 해석하는 문제가 가장 문제예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를 이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해하냐면 철학자들이 이들의 이 고린도의 교회 리더들에게 심어주는 마음은 뭐냐면 철학적인 헬라 지혜로 보아라. 십자가같이 미련한 게 있냐?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느냐? 말이나 되는 소리냐? 십자가는 저주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받은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며 그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지혜를 가져라. 지혜를 가지면 너희들이 깨닫게 되고 영적인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바로 그곳이 우리가 죽으면 갈 이데아의 세계다. 라고 하는 자꾸 이 짬뽕을 해가지고 복음을 왜곡하고 십자가를 잘못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이걸 그대로 두고 있을 수가 없고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짚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에게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2장 1절을 우리 여자 성도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형제들아. 네,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4절 함께 다 읽으십니다. 시작. 능력으로 예. 바울이 할 줄 몰라서 철학을 모르고 수사학을 몰라서 웅면술을 몰라서가 아니고 여러분 바울의 공회 앞에 든 왕 앞에 심지어 왕 앞에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웅면술이 대단했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몰라서 너희에게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장 자기에게 필요했던 것은 철학적인 언변이나 지혜나 많이 배운 학식이나 훌륭한 백그라운드 이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밖에 너희에게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곳으로밖에 십자가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 철학과 지식과 여러 아름다운 말로 십자가를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것으로 그들을 설득시켜서 봐, 십자가를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십자가는요, 세상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바울은 그걸 포기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철학적 사고나 수사학이나 이런 걸 보면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보면 지혜롭고 이 십자가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혜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균열이 생겼고 그 지혜는 결국은 무엇에 대한 오해로 가져옵니까? 십자가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가진 지혜로 그렇게 십자가를 해석하는데 아니다. 그거 틀렸다. 십자가는 이러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뭡니까? 18절부터 31절까지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의 문제는 십자가 말고 해결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도의 교만, 이들은 지금 교만해졌어요. 사도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도전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도전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문제가 있다면 교만입니다. 아니, 이거는 오늘날만 아니라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교회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교만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 지식에 대한 교만, 아보를 통해서 배웠던 성경 지식에 대한 교만이 됐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은사, 뭐 방언을 했다든지 예언을 했다든지 영적 우위의 자리 잡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한다. 그리고 내가 뭘 본다. 내가 뭘 기도한다. 이런 것이 결국 자랑이 나타나는 게 십자가가 나타나는데 자기가 나타나요.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예를 들면 리더격이기 때문에 리더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교회 안의 직분자들. 지금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출신 성분들, 대부분의 리더격들은 부유한 자들이에요. 몇몇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에 부유한 자들이 그들의 리더의 그룹을 형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성하는 그룹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베네핏을 주죠. 직업도 소개해주고 많은 베네핏을 주면서 자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 문제들, 심각한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그들은 영적 엘리트주의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이들의 문제를 지금 바울이 짚고 십자가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바로 다음 시간에 18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교회의 균열과 문제를 봉합하는 바울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기대하셔도 되는데 오셔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는 것은 교회 안에 세상적인 사상과 그러니까 헬라철 이 당시 헬라철학이든 수학 세상적인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균열이 오게 마련입니다. 그 예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결과는 뭐냐면 교회가 다 쪼개지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 교회예요. 뭐 여기도 그럴 것 같은데 뭐 신천지 예를 들면 한국에 보면 제가 작년에 한국에 나갔다 왔을 때 신천지가 심각한 문제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영적 우위를 점령합니다.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뭐냐면 목사가 성경을 모른다. 목사가 성경을 모르더라. 질문하면 답을 못하더라. 막 이런 것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자기들이 많다. 똑같죠. 고린도 교회랑.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다. 그 다음에 영적인 우월에 사로잡혀요. 우리는 앞으로 장차 될 일을 안다. 이러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교회 안에 침투해서 분열을 일으키죠. 반드시 깨집니다. 자, 교회 안에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 지식들,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지혜로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결국은 과연 십자가의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십자가를 대적하는가, 십자가를 더 높여주는가 평가를 해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십자가 말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십자가 말고 이야기하지 말되 십자가를 바로 하십시다. 저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 있는 십자가인지,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닫는 자가 바울이 말해요. 성령을 받은 자예요. 구원 받은 자입니다. 결국 1장 10절에서 4장 20절까지 주는 답은 뭐냐면 서로 마음을 합하라. 그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라. 자,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채목사만 따르세요. 절대 안 합혀집니다. 절대 안 합혀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밑에서 그 십자가로 오로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꼭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내재할 수 있는 우리의 교만, 인간의 죄악된 성품이에요.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성도보다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해. 나는 성경을 몇 장 읽어. 나는 기도를 몇 시간을 해. 그런 모든 것들이 결과가 십자가가 안 나오고 자기가 나오면 그건 교만입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런 걸로 자기를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셔야 돼요.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수요일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은혜를 구하고 하면서 받은 은혜의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들을 줄 테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피아노를 쳐주시면서 네,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할리팍스 한인교회 안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고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세상적 가치와 논리들이 침투할 공간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만 있고 복음만 있고 십자가만 있고 우리는 이곳에 모인 이유가 그 십자가 때문에 모인 거예요. 어떤 교양을 쌓으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공동의 관심을 모으려고 모인 것도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 그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보고 죄악된 모습을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기준입니다 라는 고백하러 온 거지 결코 우리의 생각을 자랑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오직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다 지배하여서 오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십자가만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의 교만이 사라지고 나의 자랑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을 보시고 교만함을 보시고 죄악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자꾸 십자가를 외면하고 나의 지식을 자랑하고 나의 경험을 자랑하고 또 나의 생각을 내세우며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나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하나님 보시고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서 있는 오직 십자가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거룩한 자로 삼아주신 이후에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한 것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며 오직 주의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지켜나가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이 왜곡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사명을 한번 생각합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냄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보냄받은 자의 태도가 아첨이나 거짓을 말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말했어요.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은 먼저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곳 사회뿐만 아니라 선교의 현장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역동적인 우리 교회가 되어서 그 선교 사역을 성실히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 기도 제목으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뜻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주의 생명을 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도 연약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처한 삶의 환경만 바라보다 주의 복음 보냄받은 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이 지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증거하는 주의 역동적인 선교사역에 동참하는 교회되게 도와주시고 생명 살리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진받았으니 값없이 받은 그 은혜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새롭게 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 특별히 각자 이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그 가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 가정 가정마다 환우가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 개인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 식구들 6개 또 7개의 목장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서 만들어주신 귀한 공동체들, 하나님 그들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모인 공동체이오니 주의 이름만이 그 가운데 높아지게 하시옵소서. 서로 식구들처럼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화목하게 하시며 저들의 필요를 서로 확인하고 공급하며 그 일에 나의 필요를 내어주고 또 나의 가진 것들을 희생하며 그들의 아픈 부분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우리 목장 식구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일일이 어려운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을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각 목장의 아픔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주의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시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권하시어 깨닫게 하시는 역사의 성령의 충만함이 각 목장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이 시간에 특별히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만군의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가 깨끗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들이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아픈 부분들을 성령의 은혜와 기름 바름으로 깨끗게 되고 회복되고 샘솟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모두었습니다. 분열되지 않고 한마음 한뜻되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 은혜 부심을 감사하고 더더욱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더욱 배울 테인데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늦었지만